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부활 제3주간 월요일인 오늘은 중흥동 본당 보좌 장민준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명을 먹이신 뒤 제자들은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튿날 호수 건너편에 남아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만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티베리아스에서 배 몇 척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와 닿았다. 군중은 거기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그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간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생명의 빵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을 빵주간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표징을 보여주신 뒤에 호수 건너편까지 당신을 따라온 군중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온 이유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직까지 표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군중에 대한 질책을 담고 있습니다. 표징은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도구입니다. 빵이라는 표징을 통하여 표징 너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군중은 그저 빵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을 먹이신 표징을 일으키신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없애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깨닫고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표징 너머에 참된 의미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그저 빵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외적인 형태는 같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군중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갈망 대신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만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나의 능동적 행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성당을 다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청하여 얻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중이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자신들의 충족만 생각하는 것을 과연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믿음의 행위는 적극적인 수동성을 지녀야 합니다. 나의 원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전에 그분에게 무언가를 받으려 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그분께서 머무르실 자리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수동성이 우선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자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군중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무엇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노력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라져버릴 세상적인 풍족함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저 나와 가족의 안위만을 바라고 풍족함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아직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빵과 물고기의 표징은 표징 너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현세적인 것을 넘어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하여 힘쓰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시는 주님을 미사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 나만의 원의와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분께서 머무르실 자리를 마련해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본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인종은 죽은 이에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죽은 이에게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불안과 평화, 절망과 희망, 영벌과 영복, 패배와 승리를 가늠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임종하는 분의 마지막 모습에서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됩니다. 임종 전에 가족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병자 성사를 받게 하고 큰 소리로 울어 임종자의 마음을 혼란케 하지 말며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일깨워주고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느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서나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임종이 임박했으면 입맞춤이나 손을 잡아드림으로써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즐거운 예감에서 펴낸 신기수의 함께 걷는 토끼 가운데 오늘은 과정을 즐기는 칭찬 고래.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시월드라는 해양관에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로 알려진 거대한 몸통의 범고래가 환상적인 점프로 멋진 쇼를 펼쳐 보인다. 그런데 조련사는 어떻게 이 육중한 범고래로 하여금 그렇게 멋진 쇼를 펼쳐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고래 반응이라고 불리는 범고래 훈련법이 있다고 한다. 미국의 저명한 컨설턴트인 켄 블랜차드가 주도해 쓴 책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에 나온다. 저자는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해냈을 때 즉각 먹이를 주는 방법으로 칭찬하고 실수했을 때도 질책 대신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며 계속 격려해주는 훈련법을 소개한다. 이런 고래 반응 훈련법은 성공적인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구나 사람들의 긍정적 관심과 칭찬, 격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반응에 둘러싸여 있기 십상이다. 이런 부정적 반응을 고래 반응 대신 뒤통수 치기 반응이라고 소개한다. 사람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뒤통수를 치듯 반응한다는 뜻이다. 뒤통수 치기 반응에 둘러싸인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지도 열정을 바치지도 않는다. 이 책은 또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고 열정을 바치게 하려면 그 과정을 칭찬하라고 한다. 무엇보다 잘한 일을 알아채 칭찬을 하고 만일 정확하고 올바로 처지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질책 대신 그 과정을 칭찬하라고 조언한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과 외양을 착각하고 혼동한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기도 한다. 결과와 과정도 마찬가지다. 행복하려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목표에만 목을 매곤 한다.
찬미하는 노래 오늘의 주제 아베마리아 성모 성으로 꾸며드립니다. 먼저 그레고리오 성가 봉헌성가에 있는 아베마리아 성모 성을 서울 여성 그레고리오 성가단이 노래합니다. 성가 아베 마리아 성모 성이었습니다. 서울 여성 그레고리오 성가단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는 슈베르트 작곡의 내린 마장조 미사고 독일 작품 번호 950번에 있는 상투스 거룩하시도다 준비합니다. 정명훈의 지휘로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 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계와 신자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복장을 한 자신의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화두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모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신의 모습을 카톨릭 신앙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처럼 꾸민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AI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 이 사진에서 트럼프는 교황이 입는 흰색 예복을 입고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건 채 굳은 표정으로 오른손 검지 위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교도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톨릭 신앙을 조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 주주 교회인은 X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미지에는 재치 있거나 재미있는 점이 전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금 묻었고 추기경들은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엄숙한 콘클라베 절차에 돌입한 예정이라며 조롱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이나 가톨릭 신앙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조의를 표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날아갔다면서 그는 가톨릭과 종교의 자유에 확고한 옹호자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청은 해당 사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바티칸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 경매 시장이 여름 성수기를 지나 한산한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주택 경매 활동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주 동안 인터넷스타 시오다렌젯은 전국 324개의 주거용 부동산의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전주 196건에서 증가한 수치지만 부활절과 안작대 연휴 사이에 낀 3일간의 주였기 때문에 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초에는 매주 500개 이상의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경매 활동은 약 40% 감소했습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324건의 부동산 중 109건이 판매돼 전체 판매율은 34%에 그쳤습니다. 판매율 역시 3월에 약 37%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신규 주택 건설 허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신규 주택 건설의 하락세가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전국적으로 3,400여 채의 신규 주택 건설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3월에 비해 15.9% 증가한 수치며 2023년 6월 이후 연중 가장 많은 신규주택 건설 허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의 수치가 추세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3월 한 달간 34,062건의 신규주택 허가가 전년도 24.9% 감소에 이어 이전 12월에 비해 3.3% 감소에 그쳤다는 점은 신규주택 허가의 하락세가 적어도 바닥을 쳤거나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월간 허가 건수는 특히 타운하우스와 주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한 달 동안 1,452건이 허가됐습니다. 이는 작년 3월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3월에 495건이 허가돼 작년 3월에 비해 121% 증가해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단독주택도 지난 3월에 1,374건이 허가돼 작년 3월 대비 9.8% 증가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은퇴자 마을주택은 작년 3월에 비해 51.6% 감소한 77건만 동의하여 유일하게 침체기를 이어갔습니다. 3월에 허가된 신규주택의 총 건축 가치는 14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작년 3월에 비해 7.9% 증가한 수치로 주택 건설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소도시의 쇼핑객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의 사람들은 슈퍼마켓의 물건 가격을 대도시에 비해 불리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컨슈머 엔젯은 말했습니다. 이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쇼핑 방식을 바꿨다고 답한 사람의 56%가 더 좋은 가격을 얻기 위해 다른 곳을 돌아다니며 쇼핑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컨슈머 엔젯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항상 선택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장거리 이동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만 더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컨슈머 엔젯의 최고 경영자 존 더피는 예를 들어 호키타카 와이메테 와이로와에는 뉴월드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컨슈머 엔젯 조사에서는 뉴월드가 하나 있는 와이로와를 예로 들었습니다. 오타고대학교 마케팅학과 선임 강사인 롭 햄리는 슈퍼마켓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매장 내에서도 경쟁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럴스 뉴질랜드는 3분기 동안 매출이 4.8% 증가해 약 21억 2천만 뉴질랜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감자, 토마토, 감귤류 등 과일과 채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체 식품 가격은 평균 0.3% 하락했습니다. 반면 육류와 유제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피터 드 웻 우럴스 엔젯 임시 대표는 키위 소비자들이 여전히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핵심 제품의 가격을 가능한 오래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분기 평균 가격 하락이 식품 인플레이션 완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질랜드는 수출 중심의 작은 국가로 국제시장의 영향에 민감하다며 현재 유제품과 소고기 가격 상승은 농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가정경제에는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용을 면밀히 관리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으며 이는 뉴질랜드 소비자들의 식료품 구매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52개의 매장에서 다이렉트 투 붓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쇼핑 편의성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와이라라파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BNZ은행의 인터넷 뱅킹 인증 방식 변경이 구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BNZ은 고객들에게 넷카드 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청한 주디스 씨는 남편의 휴대폰이 2017년 모델이라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휴대폰으로는 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이제 새 폰을 사라는 말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레이파워의 회장 게일 체인버스는 이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NZ 측은 넷카드 카드는 2006년에 도입된 방식이며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안전한 인증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오래된 스마트폰은 보안 업데이트가 중단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앱이 없는 고객도 인터넷 뱅킹 접속은 가능하며 고위험 거래 시에는 지점 방문이나 전화로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통신 포럼 CEO 폴 브리슐레는 구형기기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3G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더 많은 사용자가 최신 기기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파크 뉴질랜드는 자사의 데이터 센터 사업에 대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금융매체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스파크가 투자은행 자든을 고용해 해당 플랫폼의 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플랫폼은 22메가와트의 운영 용량과 118메가와트 이상의 개발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50% 지분에 대해 약 12억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파크는 올해 초 향후 1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위해 외부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어떠한 거래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거래 성사 여부나 가치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회사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공시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파크는 최근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 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1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에서는 성장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해당 부문은 올해 회계연도 상반기에 2,5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전년 동기 2,200만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운영 비용은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두 배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오클랜드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는 향후 10년간 전력 사용량이 60% 증가해 추가로 700메가와트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벡터 전력 회사의 사이먼 맥켄지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운영이 일반 디지털 서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며 전력 부족 시 공급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대형 기업들이 주도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개발은 인프라 투자 계획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선 회사들이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설비 개선에 나서면서 가정과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맥켄지 대표는 전기차 충전과 전력망 회복력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3월 분기에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공식 통계는 5월 7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 기준 실업률은 5.1%로 2022년 3월 3.2%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인데 금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에 들어가면서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경제 회복 후에야 감소하는 지표로 간주됩니다. 3월 분기에 실업률이 다시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데이터인 월간 고용 지표는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직업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2025년 3월 분기까지 실업률이 5.3%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달간 실업률에 대한 예측은 다양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2025년 말까지 5%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노동시장의 악화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추가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동향은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 맑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지였습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뉴질랜드 한의사협회 NZAOM 한상유통과 H마트 JP 에듀케이션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신부입니다. 한 주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저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행복을 담보해주는 어떤 루틴 같은 게 있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비밀 같은 건데 바로 기도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저의 영성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신부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틴처럼 잡혀있는 것이 어느 때이건 어느 장소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웬만하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는 침묵하는 기도이거든요. 이 침묵을 통해서 제 삶에 잡혀있던 주름을 하나하나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침묵하는 때에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해질녘에 해가 뜨고 질 때 도시의 시간에 맞춘 그런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해가 뜨고 질 때 이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에 좀 가까우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 같은데 새들이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굳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지구 공동체에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침묵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인들이 그리고 성인들이 왜 새의 노래소리에 주목했는지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들판의 꽃들과 새들을 보시고 하느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셨는데 왠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연 가까운 곳에서 침묵 기도를 할 때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의식에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마치 시간과 공간을 가르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님들이 수행 중에 맞기도 한다는 그 죽비 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런 새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에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시간을 보내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혼자 따로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복음서에 나오는 걸 보니 혼자서 침묵하시고 머무시는 시간이 있으셨을 거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묵에 동반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목소리나 예수님 내면 안의 어떤 이야기들보다 들판의 꽃들과 새들이 그 침묵에 함께 동반하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보잘것없음이랑 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가운데에서도 삐져나오는 강인함에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침묵이라는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생각과 깨우침을 주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 상상하게 되고 또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다시 침묵하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말씀드렸던 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 삶에 꽤나 중요한 루틴이거든요. 주름졌던 것들이 펴지는 시간이고 좌절했던 것들을 다시 희망으로 다잡는 때이기도 하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타인의 이야기들이나 행동에 대해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악습과 잘못으로 상처받았던 내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용서를 청하는 시간이고 화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 침묵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자연이 주는 침묵과 그 고요함 앞에서 우린 경외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한 침묵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침묵에 조우하고 있는, 대응하고 있는 무언가를 만날 때 우리는 깊숙한 곳에서 기쁨을 느끼고 감동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사 전에 일찍 가셔서 성체 앞에 문득 앉았을 때, 미사 후에 사람들이 다 부산스레 빠져나가고 혼자서 성당에 문득 남아 있을 때, 이럴 때 맞이하는 그 침묵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침묵이 주는 고요함과 평온함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이 침묵이 우리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미뤄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 침묵이 그 고요한 순간을 틈타서 거세게 말을 건네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나의 미움, 분노했던 그러한 감정들, 억압했던 나의 감정들이 침묵을 틈타서 나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과 유희와 여러 생각들로 미뤄온 것들이 힘을 얻게 되는 때가 침묵이라는 비어진 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긴 호흡으로 볼 때의 이 침묵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고 중요한 것을 마주하게 할 힘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에 기대어 침묵에 손을 잡는 것이 어색하다면 우리는 우리다울 수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 녹음을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그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주제인 이 침묵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그 비어진 공간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 것을 만났거든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성찰과 이 고요, 평화를 놓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 침묵이라는 주제로 열왕기 상권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본문을 잘 묵상하도록, 성찰하도록 이끌 수 있는 좋은 책이 있어서 그 책의 한 구절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짧게만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고 싶네요. 이 책의 제목은 침묵의 세계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발간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우 교회적이고 매우 신앙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침묵의 세계를 쓴 사람은 바로 막스 피카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본문을 짧게 말씀드리면, 한 인간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는 최초로 언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다. 침묵 속에서 인간은 물론 말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말은 막 소멸되려고 하고 있다. 즉 인간은 침묵 속에서는 자신이 말을 얻었던 그분, 창조주에게 그 말을 되돌려줄 태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침묵 속에 어떤 성스러움이 들어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굉장히 내용이 축약되어 있고 함축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쓰인 이 책이 철학서인지 신학서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읽으실 생각이 있으신다면 시간을 길게 잡고 읽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 자체가, 구절 자체가 너무 무겁고 함축적이라서 자연스럽게 묵상하듯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막스 피카르트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는데, 다른 책도 썼지만, 말이 더 이상 침묵과의 연관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이전에 침묵이 있던 자리에는 공허와 심연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침묵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 침묵의 토대를 주지 않은 말은 사실 말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막스 피카르트의 힘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침묵에 대해 생각합니다. 침묵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이 없는 것,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침묵일까요? 그렇다면 말은 무엇일까요? 오직 인간만이 언어를 통해서 문명을 쌓고 지식을 쌓고 개인적인 생각과 상상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거든요.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말이기만 할까요? 막스 피카르트가 성찰한 것처럼 침묵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들은 원래 침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지 아니면 말하도록 창조된 존재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말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 중 하나라면, 그 말은 막스 피카르트가 말했듯이 침묵에 기대어 있는 말이어야 할 것 같아요. 막스 피카르트는 침묵과 떨어져 있는 말을 잡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공장에서 의미 없이 울리는 새소리와 같은 잡음이라고 침묵이 깔려있지 않는 말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런 잡음들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가끔씩 우리도 하기도 합니다. 폭력적으로 무언가를 억압하는 말이라던가 나를 저주하고 상대를 저주하는 왠지 모를 과할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말이 아니라 무언가라고 어렴풋이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한 말들은 듣고 나서도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상처를 남기고 생채기를 남기거든요. 이 잡음에 가까운 말이 바로 침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 침묵의 세계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 막스 피카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침묵의 한중간에 바로 하느님께서 계시다. 하느님과 인간이 통교하는 공간과 때가 바로 침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갈망과 바람, 내 스스로가 잦아들게 되면 나를 잊게 하신 그분께서 바로 그 순간에 드러날 것이라고 이 침묵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연중에 우리들은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침묵이 하느님을 만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느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리고 그 침묵 중에 만나게 될 어떤 내가 억압해온 무언가가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느님이 두려운 이들, 이미 지나간 과거가 여전히 두려운 이들, 그리고 미래를 남모르게 절망하고 있는 이들은 그래서 이 침묵을 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누군가의 잡음으로 하느님의 자리, 이 침묵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침묵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열왕기 상권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권 19장 11절부터 12절은 하느님께서 어디 어디에 계시지 않았다, 하느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하느님의 계시지 않음, 하느님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꾸로 하느님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열왕기 본문이 이 침묵과 하느님의 관계를, 역설적인 관계를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본문이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죠.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잦아들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라며 이제 엘리야와 하느님의 만남에 대해 전해주게 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침묵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이 침묵을 해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마저도 하느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이어서 열왕기 개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서, 상하권, 그리고 사무엘기는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원어 성경에서는 사무엘기와 열왕기 본문이 떨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 히라버 성경에서는 사무엘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이렇게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1, 2, 3, 4권 이런 식으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상하권도 또한 원래 한 권의 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하즈야 왕에 대한 역사가 이 책을 두 개로 나누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예는 열왕기상권 22장 54절에 아하즈야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도두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 하권 1장 1절부터 2절의 이야기에 바로 그 아합이 죽은 뒤에 모합이 이스라엘 것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분노를 돋군 아하지야가 어떻게 바알 신에게 가서 자신의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 문의해보아라 라고 사자들을 보내는 내용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권과 하권도 붙어있는 책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내용들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왕, 솔로몬, 뭐 사울, 사무엘 이야기들을 사무엘기와 열왕기까지 쭉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역사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랑 비슷한 이야기인가라는 오해가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일정 부분 실록에 해당하는 그 시간 연대 기순으로 정리한 내용들이, 역사서 같은 내용들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손에 주어진 열왕기 상하권, 그 사무엘기는 그렇게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전통들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시 열왕기 개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열왕기는 총 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솔로몬의 역사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갈라진 두 왕국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남왕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열왕기 상하권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역사는 열왕기 상권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43절까지로 보면 되겠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니까 열왕기 12장부터 열왕기 상권 12장부터 열왕기 하권 17장까지라고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역사는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고, 남은 부분 25장까지의 이야기겠죠. 이 열왕기 상하권에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의 율법, 하느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했는가입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엔 좋게 그리다가 조금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섬겼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내용도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왕들에 대한 언급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느님의 눈에 들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열왕기 상하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현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 상황은 뭐냐? 바로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굴욕적인 상황, 모든 희망과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상실된 상황에서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기 시작하고 다시금 역설적으로 희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처럼 객관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에 이 열왕기 상학원 사무일기까지 포함해서 신명기계 역사서라고 묶을 수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주님 앞에 얼마나 충실했느냐라고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을 해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2 경신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와 동시에 예언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측면 그래서 자신들의 왕과 역사들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열왕기 상권 19장의 이야기도 엘리야 예언자의 이야기도 이 맥락 안에서 열왕기 안에 왕들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종합하면 왜 왕국이 분열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도성이 성전이 왜 무너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쭉 나열되어 있는 왕들에 대한 판단과 군데군데에 섞여있는 예언 전승들은 하느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옳다, 하느님 한 분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현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하고 참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힘이 있으시고 그분께서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는 모든 요구와 정치적인 이야기들까지도 다 이루어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 안에서 다른 민족들에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억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 열왕기의 그 본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러한 분으로 쟁취하시고 폭력에서 승리하시는 분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지만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거꾸로 보자면 지금 현실에서 희망한다. 하느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라고 이뤄지지 않은 어떤 무언가에 대해 갈망하고 바라고 있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하느님으로 열왕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이방신들처럼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분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도 당신의 사랑이 펼쳐지고 적국의 장수에게까지 당신의 능력이 가닿는 것을 열왕기는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느님에 대해 열왕기 학원 4장 38절부터 42절 1절까지 말씀이 전해주고 있고 적국의 장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열왕기 학원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현실에 내린 그 역사서, 역사 이야기라는 그런 껍질을 입은 신앙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열왕기 상학원에 나오는 거친 이야기들은 투박한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실패한 가운데에서 승리를 희망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패한 가운데에서 승리를 바라는 이야기는 이 실패에서 승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은 우리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러한 역사서들을 전기 예언서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 상권 19장 11절부터 12절의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바알 신에 대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신이 누구일까? 그리고 지진을 일으키는 바위를 부술 만큼의 신은 누구일까? 그리고 불을 일으키는 신은 누구일까라고 지금이 아닌 그때 당시에 기원전 뭐 500년경, 600년경 아니면 그 더 전에 물어봤다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백이면 백 전부 다 바알신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알신은 바로 농경 문화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고 그 나무가 씨앗이 뿌려져서 작물이 자라나고 작물을 거두고 겨울을 맞이해서 쉬게 되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바알신이 그대로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리고 딸까지 있어요. 높은 사판이라고 하는 산에 살고 있고 구름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경이 잘 되도록 농사가 잘 되도록 이끄는데 중요했던 것들이 비가 잘 오고 해가 잘 비치고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이 바로 농사가 잘 지어지는 것이었잖아요. 그 맥락에서 그것들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상징하는 그 표상물 중에 소가 있었거든요. 소가 우리 민족의 농경 문화에도 존재하는 어떤 그 표상인데 소는 그 농사가 잘 되도록 이끌어주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신이 소의 형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어색한 표상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표상으로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의 표상으로 드러날 때 한쪽 손에 무엇을 쥐고 있냐면 바로 번개를 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상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우리들이 잘 아는 히람 문화의 제우스 신이랑도 비슷하죠. 그 맥락에서도 좀 관련 지어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여하튼 바알 신이 이렇듯 자연 현상을 제어하는 신이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 이 맥락 안에서 열왕기 상권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바람과 지진과 불에 해당하는 이 자연현상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한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물을 관장해서 또 불을 이끌어서 소의 모습으로 표상되기까지 하는 그 바알신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신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 신이시다. 하느님만이 하느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이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엘리야 예언자와 바알 예언자들의 대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대결이 있었냐면 까르멜산에서 대결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엘리야 예언자 한 사람과 바알 예언자들 다수가 모여서 제단을 쌓아놓고 번제물을 바친 다음에 불을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이 진짜 하느님이다라고 서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 예언자들이 황홀경에 빠지고 온갖 이야기들과 말을 많이 하며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엘리야 예언자는 잠들었는지 여행을 떠났는지 뭐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 잠들었는지 소리쳐봐라 뭐 이런 내용들이 바알 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때 당시의 생각들이었거든요. 근데 물을 몇 번이나 끼얹어서 적셔버린 그 번제물을 바로 하느님께서 다 태우셨다라고 이전에 1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 곧 엘리야 예언자는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 어느 광야에서 죽음을 바라게 됩니다. 이세벨에 쫓기게 되어 그 신들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벌할 것임을 이렇게 예상하게 되고 두려운 나머지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나게 된 것이죠. 성서에서 그 인물들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권 안에서 남쪽은 따뜻한 곳, 기후가 좋은 곳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쪽은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라고 하는 그 끄트머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이어지던 물이 많고 그 그 식생이 나무의 식생이 잘 자라는 식생들이 잘 자라는 곳이 바로 북쪽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막 기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생명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박혀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남쪽으로 내려갔다, 도망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처절하고 두려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기도 합니다. 남쪽으로 내려간 성서의 인물에 대해서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과 그 마리아 성모님과 요셉 성인입니다. 그렇게 헤로대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쪽으로 내려간 표상이겠죠. 김트리오의 침묵의 주 들으셨고요. 김시현 아네스의 목소리로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열왕기 상권 내용 이어가죠. 불이 바알의 표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엘리야 예언자, 바알 예언자들의 대결이 있었고 그 맥락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태우는 신이 승리한 것이라는 엘리야의 말이 맞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느님만이 하느님이시다. 모든 자연현상을 하느님께서 제어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장에서는 거꾸로 그 모든 것들에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계시지 않으므로 자연현상에, 이방인들이 그 자연현상에 하느님이 계시다고 오해하는 그것에 계시지 않다는 것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힘과 능력에 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으므로, 고요함과 온순함으로, 인내함과 기다림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침묵으로, 작고 조용한 부드러움으로 계신다는 것을 열왕기상권 19장의 11절 이하는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작고 약한 것으로 존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바알의 불이랑 지진, 바람이 하느님의 조용함, 하느님의 부드러운 소리, 침묵이랑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이 당연히 하느님만이 자연현상을 제어하시는 분이고 유일한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알 신앙의 용어들을 따와서 역설적으로 야훼 하느님에 대해 그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침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힘이 침묵에서 드러난다는 것, 하느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을 통해, 부재하심을 통해 존재하신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움과 약함으로 그 모든 폭력적인 바람과 불을 이기시고, 부드러움으로 그 모든 핥힘과 부숨을 안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침묵으로 말씀을 건네신 하느님에 대해서 본문이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침묵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됩니다. 태풍과 같은 이야기들, 불과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침묵을 흔들죠. 수많은 뉴스들, 그리고 광고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잘 살라고 외치는 이야기들, 모두를 집어삼킬 것 같은 수많은 감정들의 충돌과 증오와 분노들, 이 가운데서 하느님을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느님이십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느님께서 소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그토록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로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잡음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게 당연하기도 하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내 안의 모든 잡다한 것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분노나 스스로를 판단하고 단죄하게 하는 그 비난들, 또 내 중심으로만 빠져있는 생각들과 참을 수 없는 가벼움들은 사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지만 하느님을 찾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며 역설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무언가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바라시고 그 자유에서 사랑을 기르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죠. 오직 침묵, 비워낸 공간과 시간이 하느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힘들과 능력들이 아니라 그 모든 부산스러움과 바람과 태풍, 불이 아니라 그것에 계시지 않음으로 자신을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으로 이야기해야 하고 침묵으로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이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일상에서 유지하실 이 침묵에 대해 잘 손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로사라는 분은 저도 청년회 때 시작한 성서 공부와 성경 읽기가 신앙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다. 형제 여러분, 나도 여러분에게 갔을 때 뛰어난 말이나 지혜로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약했으며 두렵고 또 무척 떨렸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는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지혜. 성숙한 이들 가운데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이시마트 내추럴 히어링 NJL 파트너스 이정규 회계사 JP 에듀케이션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의 분석 결과가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신규 주택 건설의 하락세가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오클랜드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시주적인 러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국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가톨릭계와 신자들 사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 복장을 한 자신의 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이 화두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모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X에 글을 올리고 신자들을 불쾌하게 하고 가톨릭 단체와 기관들을 모욕한 처사라면서 해당 사진이 우파 세계의 리더가 광대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미국 경제는 침체의 위험에 처했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신의 모습을 가톨릭 신앙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처럼 꾸민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AI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 이 사진에서 트럼프는 교황이 입은 흰색 예복을 입고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건 채 굳은 표정으로 오른손 검지를 위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 주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톨릭 신앙을 조롱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주 주교회의는 X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이미지에는 재치 있거나 재미있는 점이 전혀 없다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금 묻었고 주기경들은 새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엄숙한 콘클라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면서 우리를 조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이나 가톨릭 신앙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조의를 표하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날아갔다면서 그는 가톨릭과 종교의 자유에 확고한 옹호자라고 말했다며 BBC는 전했습니다. 교황청은 해당 사진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바티칸 대변인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3월에 신규주택 건설 허가 건수가 급증한 것은 지난 2년 동안 이어진 신규주택 건설의 하락세가 끝났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전국적으로 3,400여 채의 신규주택 건설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3월에 비해 15.9% 증가한 수치이며 2023년 6월 이후 연중 가장 많은 신규주택 건설 허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의 수치가 추세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3월 한 달간 34,062건의 신규주택 허가가 전년도 24.9% 감소에 이어 이전 12개월에 비해 3.3% 감소에 그쳤다는 점은 신규주택 허가의 하락세가 적어도 바닥을 쳤거나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3월 월간 허가 건수는 특히 타운하우스와 주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한 달 동안 1,452건이 허가됐습니다. 이는 작년 3월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신축 아파트도 3월에 495건이 허가돼 작년 3월에 비해 121% 증가하며 급증세를 보였습니다. 단독주택도 3월에 1,374건이 허가돼 작년 3월 대비 9.8%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은퇴자 마을주택은 작년 3월에 비해 51.6% 감소한 77건만 동의하여 유일하게 침체기를 이어갔습니다. 3월에 허가된 신규주택의 총 건축 가치는 14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작년 3월에 비해 7.9% 증가한 수치로 주택 건설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뉴질랜드 소도시의 쇼핑객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 소도시의 사람들은 슈퍼마켓의 물건 가격을 대도시에 비해 불리하게 지불하고 있다고 컨슈머엔젯은 말했습니다. 이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쇼핑 방식을 바꿨다고 답한 사람의 56%가 더 좋은 가격을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며 쇼핑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컨슈머엔젯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항상 선택사항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장기간 이동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만 더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컨슈머엔젯의 최고 경영자 존 더피는 예를 들어 호키티카, 와이메테, 와이로아에는 뉴월드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컨슈머엔젯의 조사에서는 뉴월드가 하나 있는 와이로아를 예로 들었습니다. 오타고대학교 마케팅학과 선임 강사인 롭 햄리는 슈퍼마켓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매장 내에서도 경쟁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경매 시장이 여름 성수기를 지나 한산한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서 주택 경매 활동이 확실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의 한 주 동안 인터레스드 시오다렌젯은 전국 324개의 주거용 부동산의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는 전주 196건에서 증가한 수치지만 부활절과 안작대의 연휴 사이에 낀 3일간의 주였기 때문에 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초에는 매주 500개 이상의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경매 활동은 약 40% 감소했습니다. 최근 경매에 나온 324건의 부동산 중 109건이 판매돼 전체 판매율은 34%에 그쳤습니다. 판매율 역시 3월에 약 37%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파크 뉴질랜드의 자사의 데이터 사업에 대한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금융매체 오스트레일리아 파이낸셜 리뷰는 스파크가 투자은행 자든을 고용해 해당 플랫폼의 지분 매각을 위한 투자자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플랫폼은 22메가와트의 운영 용량과 118메가와트의 이상의 개발 용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50% 지분에 대해 약 12억 뉴질랜드 달러의 가치가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파크는 올해 초 향후 1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위해 외부 자금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어떠한 거래도 확정되지 않았으며 거래 성사 여부나 가치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회사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는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공시 의무를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파크는 최근 매출 감소와 시장 점유율 하락, 부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1년 사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에서는 성장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우럴스 뉴질랜드는 3분기 동안 매출이 4.8% 증가해 약 21억 2천만 뉴질랜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감자, 토마토, 감귤류 등 과일과 채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체 식품 가격은 평균 0.3% 하락했습니다. 반면 육류와 유제품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피터 드 웻 우럴스 엔젯 임시 대표는 키위 소비자들이 여전히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핵심 제품의 가격을 가능한 한 오래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분기 평균 가격 하락이 식품 인플레이션 완화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질랜드는 수출 중심의 작은 국가로 국제시장의 영향에 민감하다며 현재 유제품과 소고기 가격 상승은 농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가정경제에는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용을 면밀히 관리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4% 증가했으며 이는 뉴질랜드 소비자들의 식료품 구매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52개 매장에서 다이렉트 투 붓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쇼핑 편의성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와이라라파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BNZ은행의 인터넷 뱅킹 인증 방식 변경이 구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BNZ는 고객들에게 넷가드 카드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청한 주디스 씨 남편의 휴대폰이 2017년 모델이라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는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새 폰을 사라는 말이냐고 비난했습니다. 그레이 파워의 회장 게일 체인버스는 이 문제를 조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NZ 측은 넷가드 카드는 2006년에 도입된 방식이며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안전한 인증 수단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은 오래된 스마트폰은 보안 업데이트가 중단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 커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앱이 없는 고객도 인터넷 뱅킹 접속은 가능하며 고위험 거래 시에는 지점 방문이나 전화로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오클랜드의 전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는 향후 10년간 전력 사용량이 60% 증가해 추가로 700메가와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벡터 전력 회사의 사이먼 맥켄지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 운영이 일반 디지털 서비스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한다며 전력 부족 시 공급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등 대형 기업들이 주도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 개발은 인프라 투자 계획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선 회사들이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설비 개선에 나서면서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맥켄지 대표는 전기차 충전과 전력망 회복력 등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실업률은 3월 분기에 8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공식 통계는 5월 7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실업률은 5.1%로 2022년 3월 3.2%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인데 금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에 들어가면서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률은 경제 회복 후에야 감소하는 지표로 간주됩니다. 3월 분기에 실업률이 다시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데이터인 월간 고용 지표는 노동시장이 안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작업 성장 속도는 느리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2025년 3월 분기까지 실업률이 5.3%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달간 실업률에 대한 예측은 다양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2025년 말까지 5%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이들은 노동시장의 약화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추가로 실행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동향은 향후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주 초 강한 폭풍이 웰링턴 지역을 강타하면서 수천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전력 설비가 손상됐으며 하이타이의 세입자들과 아일랜드 베이, 브루클린의 일부 가정은 나흘째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집주인이자 전기기사인 크리스 그라우치 씨는 웰링턴 일렉트리시티가 강풍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며 소통 부재와 수리 지연을 비판했습니다. 웰링턴 일렉트리시티 측은 복구 작업을 위해 직원들이 장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전력이 복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기준으로 여전히 약 200가구가 정전 상태에 있으며 완전한 복구는 월요일 저녁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우수 학생들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NCEA 최고 성적을 기록한 학생들의 6%와 국제학교 출신 학생들의 12%가 해외에 있었으며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그 이유가 뉴질랜드 대학의 질에 대한 우려나 고소득 가정에서 해외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일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 유학이 가치 있는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해 뉴질랜드 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뉴질랜드 내 대학들이 우수 인재를 잃는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더 높은 글로벌 대학 순위나 현지에서 제공되지 않는 전문 프로그램을 이유로 해외 유학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들은 의과 프로그램에 직접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호주나 미국의 대학을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많은 학생들이 결국 뉴질랜드로 돌아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을 통해 국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러시아의 대조국 전쟁 승전 80주년 기념 행사에도 참석하며 푸틴 대통령은 전승절 전후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 40차례 이상 만났으며 이번 방문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과 미국의 무역 압박 대응 등 글로벌 정세 변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나라가 중러 관계와 여러 국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시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국제적 여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하이 협력기구, 브릭스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지만 러시아는 중국의 관세 문제에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반면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대러시아 관계 개선 시도에 맞서 밀착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이 우주 경쟁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으며 특히 저렴한 소형 위성 개발이 시급하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자체 진단이 나왔습니다. 피에르 방디에 나토 연합군 전력 강화 최고사령부 사령관은 폴리티코 유럽판과 인터뷰에서 우주에서의 노력이 없다면 유럽의 주권이 있을 수 없다면서 유럽의 긴급한 각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방디의 사령관은 우주 무기를 도입하는 행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궤도 폭탄과 인공위성 재밍 무기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이 무엇을 하는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하며 그러한 불안정한 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위성 서비스의 미국 의존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우주를 포함한 유럽 자체 역량 강화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나토가 이미 우주 영역에서 역할을 더 늘리고는 있으나 동맹 간 적절한 임무 배분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 우주사령부는 러시아와 중국을 언급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우주 영역에서 전략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도움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미국 관세 정책에 휘둘려 급등락하면서 하루 평균 변동성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중 관세 협상 진전 기대로 환율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큰 폭으로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중 원달러 환율의 평균 변동폭과 변동률은 각각 9.7원, 0.67%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로 환율이 급등락했던 지난 2022년 11월 이후 변동성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3월에 비해서도 2배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환율은 미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난달 9일 주간 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7.6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11일 야간 거래에는 1420원으로 급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 13시여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는 90일 유예한다고 밝힌 영향입니다. 이후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와 관세 협상을 시작하자 환율은 1410원에서 1440원대에서 등락했습니다. 장중저가 기준으로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인터넷.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4원 14전, 한국에서 보낼 때 842원 4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25원 80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 오후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아나운서의 이선지였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로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AC마트, 내추럴 히어링, JL 파트너스 이정규 회계사,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I 게시판입니다. 뮤직 인더 시티 센터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12시에서 1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퀸스트리트 웰리슬리 스트리트 웨스트, 엘리어 스트리트에서 지역 아티스트들이 라이브 공연을 펼칩니다. 지역 싱어송라이터들과 신예 뉴질랜드 밴드들의 공연으로 활기찬 오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불칸레인에서 조 캡테인 및 밴드, 5월 14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더 스트랜드 아케이드에서 퀸스트리트 입구 마누엘라, 5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마벡스 34번지 퀸스트리트에서 DJ 타이테, 5월 2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 더 스트랜드 아케이드의 퀸스트리트 입구에서 메마 윌다, 5월 23일 금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퀸스트리트 95번지 기타 갤러에서 NZ 부티크 뮤직 메이커 살롱이 공연합니다. 무료 전주곡 연주 공연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음악의 달 25주년을 기념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콘서트입니다. 전문 피아니스트 리 마르텔리 우드가 크리스토퍼 노튼의 록 앤 라틴 전주곡을 소개합니다. 콘서트는 약 75분 동안 진행되며 휴식시간은 없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 태투히 13번지 리브스 로드 파크랑가에서 있으며 주차는 더 플라자 파크랑가의 뒤편에 가능합니다. 프리 임플로이먼트 서포트, 취업 상담사와 취업 또는 교육 분야에서의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파악하며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3일, 27일, 6월 10일 화요일 글렌필드 라이브러리 90번지 벤틀리 에베뉴 글렌필드에서 있습니다. 이상은 캐시안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